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식을 하고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과의 교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기자, 함재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일 12시 워싱턴 의회 중앙홀에서 선서를 하고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 들어보시죠.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 시작된다며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국가의 선망이 대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이용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에 이어 47대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했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복귀했는데 물러났던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돼 복귀한 것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미국 역사책을 보면요. 22대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22대 대통령을 지냈다가 물러났고요. 그러다가 24대 대통령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 것은 미국 역사상 132년 만의 일입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고요. 미국 내 그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은 보수파가 이제 득세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공화당 중에서도 좀 강경 보수 쪽인 트럼프이즘 이 같은 그 보수파가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그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승리보다도 보수파의 승리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상원과 하원 여기서도 공화당이 이제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도 과거에는 보수와 진보가 한 반반 정도였는데 지금 그 균형 성향 비율을 보면 공화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민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 경제 문제, 불법 이민 문제, 국경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 같은 해법 이 방안을 선택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제 문제의 핵심은 트럼프 2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1기를 벌써 이제 저희가 4년 전에 봤기 때문에 1기 때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기 때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봉쇄 그리고 관세 등을 통한 그 보호무역 또 고립주의 그리고 푸틴 같은 권위주의 국가 원수와의 친분 과시 이런 성향을 보였는데요. 아마 그런 것이 비스름하게 2기에도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평생을 그 부동산 재벌 등 기업인으로 지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동을 보면 마치 하나의 그 기업처럼 국가를 운영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취임사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석유를 많이 생산을 해서 이제 아마 유가를 낮춰서 기름값을 낮춰서 인플레를 잡고 또 관세를 매겨서 일종의 국가로서는 수입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으로 치면 매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을 늘리고 또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자. 이런 그 몇 가지 그 두드러진 그 특징이 있는데요. 얼핏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국부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것은 좋은 일이니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과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예기치 못한 그 부작용,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가, 미국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상당히 주목해 볼 그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분간 취임사를 했는데 함 기자 핵심 내용 간추려 주시죠.
네, 29분의 취임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미국을 다시 존경받는 나라로 세우겠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 시작될 것이다. 또 미국의 추락은 오늘부터 끝이고 오늘은 해방의 날이다. 또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고 강하고 더 특별해질 것이다 등의 말을 남기며 어쩌면 대대적인 변화도 좀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도 일부 공개했는데요. 남북 국경지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이민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석유의 가스 시출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밖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일부 나라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고요. 또 멕시코만의 이름을 미국만으로 바꾸고 과거 미국이 양도한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미국인 우주비행사를 화성에 보낸다는 계획이나 또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에 이 남성과 여성, 이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하겠다는 말 등이 이 주요 발언으로 남았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글쎄요, 좀 두고 봐야 될 내용입니다만은 파나마 운하는 아시겠지만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그 운하입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이 이제 나서서 그 건설을 했다가 지난 1977년에 지미 카터 그 전 대통령 그 시절에 파나마와 그 조약을 맺고 이것을 그 파나마에 돌려준 운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운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해 보면은 전 세계 그 해운 물동량이 한 5%, 그러니까 연간 14,000척의 그 배가 여기를 그 통과하는 그 운하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그 중국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히 그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뭐 파나마 운하를 사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근처에 뭐 투자를 많이 해서 파나마에 상당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실제로 파나마가 그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정책, 거대한 그 사회 인프라 사업이죠. 여기에 중남미 국가에서는 그 최초로 참여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그 신경을 쓰였던 그런 대목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 이렇게 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되찾겠다는 것인지, 조약을 파기하고 그거를 다시 되찾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일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군대를 동원해서 뺏겠다는 것인지 상당히 지금 관심이 가는 건데요.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마르코 루비오 신임 국무장관이 최초로 이제 해외 순방을 하면서 파나마를 제일 먼저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루비오 국무장관이 파나마를 가서 얘기하는 어떤 그 나오는 얘기를 보면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려를 갖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되찾겠다는 것인지 아마 구체적인 그 청사진 계획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는 취임 후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했는데 취임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함 기자,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될까요?
네, 물론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방영된 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생각을 일부 밝혔는데요. 현재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을 이 푸틴으로 지목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전쟁을 멈추고 싶어 하고 있지만 이제 남은 것은 이제 푸틴만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 자신이 푸틴 대통령과 대화했느냐 이런 질문에는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너무 많은 이 젊은이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면서 다른 것보다 우선 이런 무고한 죽음을 당장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당일에 멈출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뭐 사실 지금은 취임한 지 며칠 지났으니까 사실 전쟁을 멈추지 않았고요. 이 약속을 사실 지키진 못한 건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오늘이라도 멈출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일종의 좀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가지 흥미로운 발언을 했는데, 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 러시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또 많은 제재를 부과하겠다,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전 행정부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좀 다른 양상으로 좀 접근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는 배제 또는 디리스킹 정책을 펴왔는데 트럼프 얘기는 어떤 중국 정책을 펼까요?
네, 바이든 전임 대통령과 그 트럼프는 굉장히 그 상반된 그 정치 철학, 이념 이런 것을 갖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 대한 정책은 비슷합니다. 포위 압박하는 거죠. 또 일종 봉쇄 이런 정책을 계속 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대통령이 어쨌거나 같은 일치하는 드문 경우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아마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압박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취임사 연설에서도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는 겁니다. 소규모 무슨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이런 제조업을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하는 것인데 중국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미국의 슈퍼마켓에 가보면 중국 제품이 중국산 제품이 한50% 내지 60%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 같은 그 물량 공세, 저가 수출로 인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다. 이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매겨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 이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이미 자동차에 대한 것. 중국은 요새 그 전기 자동차를 굉장히 싸게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하는데, 바이든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것을 계속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럼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강경하게 하고 나서 그런 조치를 계속 취해서 미국과 중국이 그러면 정면 충돌할 것이냐? 이런 이제 관측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과 중국은 지금 그 정치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는 G2, 그러니까 두 개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 국가가 충돌한다면 국제 질서가 굉장히 혼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 충돌을 계속해서는 미국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양국이 그 체면을 살리는 선에서 타협을 할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해서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계산된 어떤 압박 전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60% 관세를 매기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60% 얘기는 잘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 대해서 그야말로 관세를 많이 매기게 되면은 미국의 그 수입줄 이런 것이 끊어져서 인플레가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거는 쉽게 쓸수 없는 그런 카드입니다. 다만 아마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 전임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좀 느슨한 정책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도 하나 있어서 중국으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지금 서로들 그 이익을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느 선에서 어떤 조건으로 양두 초강대국이 그 타협을 볼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자신이 재집권하면 중국에는 60%, 다른 국가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취임식 연설에서는 관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취임식에서 이 파나마 운하, 이 그린란드 등 특정국을 겨냥한 발언을 했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당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중국 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약간 환영하는 듯한 입장을 좀 보였는데요. 이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고 또 미국 중국과의 무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이 양국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며 뭐 일종의 좀 환영의 입장을 좀 보인 것입니다. 또 언론들도 이 중국 언론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이 시진핑 주석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한 점을 좀 근거로 마치 좀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았는가 또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뭐 그런 관측도 내놨고 그런 뉘앙스로 좀 보도를 좀 했습니다. 뭐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이 취임 다음 날 21일에 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또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살짝 또 바뀌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 시점은 아마도 2월 1일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현재로선 실제 최대 60% 관세 부과와 같은 이런 방침을 붙인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소한 10%로 시작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쩌면 온탕과 냉탕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 상대에 대한 협상 우위에 있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략을 좀 모호하게 하면서 이 상대로부터 원하는 것을 더 얻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닐까 뭐 추정해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언급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20일 백악관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며 첫 임기 때 나와 김정은은 매우 우호적이었다. 김정은은 해안가에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23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기자, 이런 발언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취임하자마자 이제 북한에 대한 언급 이런 것을 넣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일 날 그 백악관에서 핵보유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북한은 그 콘도 역량이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접근할 것이냐 그리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요. 몇 가지 이제 그 주의 깊게 볼 게 있습니다. 어떤 그 언론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 언론에서는 이것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은 그 이 발언이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첫째로는 이것은 무슨 성명을 읽거나 무슨 공식적인 그 언사 이런 것이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무슨 어떤 행동을 하는데 기자가 가서 물어본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하면서 나와 김정은은 매우 우호적이었다. 첫 임기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뉴클리어 파워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북한을 핵보유국 핵국가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과도하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것은 그 앞에 아마 전임 그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국내 정치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그 당파가 다를 뿐더러 상당히 그 싫어하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행간을 좀 보면 아마 자신은 그 트럼프 일기 시절에 북한을 잘 관리해서 북한과 무슨 그 충돌이나 북한을 핵 문제가 발전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잘 관리해 왔는데 바이든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게 있고요. 그리고 후반으로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도 기자가 물어봐서 그 김정은 위원장과 그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이제 한반도 얘기를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항상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겠다. 이런 하나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주목해 볼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 날 주한미군 장병들과 그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 상대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비록 그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강하면서 똑똑한 녀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항상 경계를 하고 있다. 이런 하나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당장 나서겠거나 아니면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수석 부부장관으로 그리고 자신의 충성파인 리처드 그린웰을 북한 담당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쯤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까요?
네, 물론 이것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집권 1기 당시 미국 정상회담 실무자인 이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를 이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으로 발탁했고 또 최측근인 리처드 그린웰 전 독일 주재 대사를 이 북한 업무 등을 담당할 특임 대사로 임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라인이 이 자신에 대한 충성파로 채워진 점으로 미뤄 이 북한과 협상이 이뤄질 경우 이 정상이 결정하고 이를 밀어붙이는 일종의 톱다운 방식이죠. 이 하향식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뭐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아시겠지만 대화라는 것은 한쪽에서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북한의 입장이 또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 굉장히 좀 관건입니다. 또 이 북한뿐 아니라 현재 국제 정세도 해결돼야 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당장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지금 우크라이나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두 정상이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종의 좀 변수가 돼서 혹시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좀 만남을 좀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당장 두 양측의 만남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뭐 하는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북한의 입장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 북한은 미국에 대해 꽤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 대미 강경 대응을 지금 공언한 상태로 지금 미국에 대한 적대감까지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 단순히 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 지난 2019년 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실망한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인지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 좀 한 가지 좀 그래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언론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좀 자기들이 좀 보고자 하는 대로 좀 바라는 상황을 좀 바라는 대로 해석하고 좀 보려는 경향이 좀 있다는 것인데요. 이 미북 대화가 그중 대표적입니다. 지금 2019년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 이후 사실 그 당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면 양측이 이제 또 만날 것이다. 이 대화가 오갈 것이다. 이 러브레터가 오가고 있으니까 이 미북 대화가 굉장히 잘 될 것이다. 이 스몰 딜이 이뤄질 것이다. 협상이 뭐 해결될 것이다. 뭐 여러 관측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희망적인 관측이었는데 2019년 이후 이 북한의 반응은 그런 희망 섞인 기대와는 전혀 달랐고 이 실제 양측의 대화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에 비해 북한의 협상력이 조금 높아진 점은 이 충분히 이 대화를 좀 기대하는 쪽에서는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북한의 핵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이는 지금 미국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 조금 더 대화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인데요. 어쨌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면서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만 확인했다고 했는데 추 기자, 미국과의 핵 협상에 응할까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미국에 대해서 핵협상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미국이 어떤 제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그 제안 어떤 것이 있으면 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2017년부터 시작된 제재가 지금 계속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상당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제재를 푸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자신들의 핵 보유, 핵 국가라는 것을 인정받는 이런 것인데 이 문제를 다 풀려면은 미국과 협상 대화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그걸 인해서 밀가루를 좀 받고 돈을 받는다 해도 경제난을 풀, 제재를 풀 그런 수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북한으로서도 지금 답답하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 같은 신호가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인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인정을 하고 또 뭐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미국에서 아무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그 올 봄이 지나 여름 정도 지나게 나게 되면은 국무부에 이제 동아태 차관 뭐 이런 그 주요 인선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그 제안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그 내용이 북한으로서도 구미가 땡긴다, 흥미가 있다. 아마 이렇게 되면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 또 북한이 그에 앞서서 어떤 큰 도발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지금 그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종의 그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그 예비적인 상황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핵 동결 등 스몰 딜을 추진할 경우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고 한국은 핵 인질이 되지는 않을까요?
충분히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국 국정원은 최근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핵 동결과 같은 군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 딜 형태도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것이라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도 자연스럽게 이제 끊이지 않게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입장을 조금 들어보면 이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어떤 채널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면서 이 1기 때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매우 불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권 일각에선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북한 핵 보유 용인을 전제로 하는 이른바 이 스몰 딜 가능성 우려 이런 우려 때문에 이 자체 핵 보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여권의 이른바 유력 대권 후보들이 이런 언급을 잇따라 하고 있는데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남북 핵 균형과 자체 핵 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도 핵 잠재력을 갖추자 뭐 이런 혹은 독자 핵 무장을 갖춰야 한다.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좀 펼쳤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북한은 이제 사실상의 그런 핵보유국으로 굳혀지는 그렇게 되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항해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는 좀 멀어지고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의 그 핵 위협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아마 그 두 가지 측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재처리 문제,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가 한 20개 정도 있는데 아직 거기에 재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재처리 능력 이런 것을 키우려 할 것이고 이것도 여의치가 않고 또 북한의 핵보유가 진짜 기정사실화되고 위협이 가중이 되면은 아마 그 자체 핵무장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을 현금 인출기 그러니까 머니 머신이라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는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 기자, 앞으로 방위비 문제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집권 1기는 물론 이 선거 유세 기간에도 이 미군 철수와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이 지난해 4월 미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이 한국이 아주 부유한 나라인데 왜 미군을 두고 이 방어해야 하느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지난해 10월 이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가진 대담에선 이 한국은 머니머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머니머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 방위비 분담금, 이 재협상 가능성을 높이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전문가들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이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가고 또 항상 미국을 위한 최선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좀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위협적인 발언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실제 주한미군 철수나 이 감축이나 혹은 뭐 실질적으로 이 굉장한 무언가 이 변화를 일으키려는 그런 발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좀 방위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뭐 일종의 발언이 아니었겠는가 뭐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한 건데요.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 주한미군 철수나 이 감축이 없을 것이라는 게 사실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이 앤드류 유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중 강경 입장을 이 취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이 그러려면 이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이 영내에 주둔해야 하고, 또 미국은 한반도를 제외하고는 이 아시아 대륙에 군대가 이 주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나 병력 감축은 이 미국 이익에도 이 부합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과의 교전 영상을 공개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2일 북한군과의 교전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최 기자, 영상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볼로디미르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20일 날 그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이제 추가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나온 그 북한군 병사가 새로운 사람은 아니고요. 지난 12일 그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두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영상을 공개한 것인데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처음 잡힐 때는 뭐 붕대를 감고 있고 치료를 받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그 허약해 보이는 그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걸로 봤는데요. 이번에 추가 영상은 상당히 그 얼굴도 깨끗해졌고 상당히 비교적 건강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이 사람의 그 추가 영상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신문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 그 북한군은 그 여기에 나와서까지 자신이 그 러시아 가는 줄도 몰랐고 전투에 투입되는지도 몰랐고 또 자신의 적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사망자가 1,000명 그리고 부상자 등을 합치면 4,000명이 사상됐다고 하는데요. 함 기자, 왜 이렇게 사상자가 많은 거죠?
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 드론 등 이 첨단 무기에 대한 대응이 많이 부족한 것이 이유로 꼽힙니다. 또 전장 환경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역은 이 평지인데 반해 이 한반도는 이 산이 많고 또 은퇴할 곳이 좀 많은 뭐 그런 지형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다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조금 작전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데 이 북한군은 무모하게 이 돌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쉽게 노출되는 것이고 표적이 되는 것이죠. 이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 육군 특수부대인 이 그린벨의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이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북한군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이유가 이 북한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 이 러시아군과의 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훈련 부족으로 이 꼽았습니다. 이 폭풍 군단이죠. 이즉 11군단 특수작전 부대라면 이 전통적인 이 군사작전보다는 이 침투 기술 훈련을 더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고급 훈련과 이 특수작전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이 그것이 이 전통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이 가장 적합한 부대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복합적인 무기 시스템을 활용하고 또이 포병과 이 탱크, 보병이 이 서로 기동하는 상황에서 이 서로의 또 소통도 중요하고 또 이 그 훈련도 좀 더 잘 받았, 그런 거에 맞춰 훈련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 특수부대가 이런 방식으로 좀 활용되는 것은 이 적합하지 않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러시아와 북한이 사용하는 전술이나 기술, 일 절차가 상호 호환되지 않는 것도 장기간 합동 훈련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또 미국 중앙정보국 이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드론 문제를 좀 제기했는데요. 이 북한군이 이 드론 전쟁이나 현대전의 이 다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이 전쟁 경험이 쌓이는 건데요. 이 때문에 미국 국방부는 이 북한군이 비교적 잘 훈련된 유능한 보병 병력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우크라이나군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상자가 많다고 해서 위협이 되지 않거나 또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차 기자,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병된 병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그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가 최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그 외부에서 보면은 북한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침몰하고 있었는데 아마 두서너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이 같은 그 북한군 전사 소식이 아마 북한 내부로 퍼지는 것 같습니다. KBS를 비롯한 한국의 이제 TV와 방송은 24시간 대북 방송을 하고요. 또 미국의 그 VOA, RFA 같은 방송도 대북 방송을 하고 또 최근에는 그 한국군 당국이 휴전선에서 그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군 두 명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소식이 아마 그 북한 내부에 들어가고요. 또 중국하고 그 적경지대사는 주민들은 휴대전화를 씁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이 같은 소문이 아마 그 소리 소문 없이 북한 내부에 퍼지는 걸 같고요. 그리고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군입대를 앞둔 북한군의 그 아들이 있는 부모들이 상당히 그 바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그 아들을 군대 보내지 않기 위해서 뇌물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군대에 갈 경우에는 그 육군보다는 해군이나 공군 또는 안전국에 아들을 보내려 한다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이 향후 2개월 안에 추가 파병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함 기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 북한 이 증원군이 2주일 안으로 이 쿠르스크에 도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도가 맞는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지금 쿠르스크 지역에 병력 12,000명을 투입했죠. 이 중 지금 3분의 1인 4,000명의 손실을 입었다는 건데 아직 이 8,000명이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반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3분의 1을 잃은 만큼 이 남은 병력이 얼마나 오래 갈지 뭐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이 추가 파병이 좀 필요한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북한군 이 젊은 병사들이 이렇게 쉽게 전사하고 사라진다는 건 물론 지금 마음이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했다는 소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했다는 내용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북한군과의 교전 영상을 공개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함지아 기자 진행해 김영규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로 꾸며드립니다. 지난 20일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죠. 취임식 전후로 전 세계 언론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련 뉴스를 쏟아냈는데요. 자, 저희 여행시에서는 이 등장할 때마다 화제를 만드는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의 패션에 주목해보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한 해 패션 경향 짚어보고요. 연초인 1월 7일부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남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대형 산불이 났죠. 엄청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만큼의 인명, 재산 피해가 났고 산림이 파괴됐는데요. 이미 인명피해가 큰 상황에서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 언론들을 소개하는 건강정보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도성민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먼저 미국의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의 취임식 패션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뭐 어느 나라건 이 대통령 부인의 옷차림 늘 국민의 관심사죠.
그렇죠.
네, 잘 입으면 잘 입은 대로 또 못 입으면 또 못 입은 대로 이런저런 뭐 평가들이 나오죠.
참 힘든 자리네요.
그렇죠. 영부인들도 뭐 나라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격에 맞는 옷차림에 또 큰 신경을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패션 모델이 전직이었잖아요. 네. 옷 잘 입기로 유명하죠.
그럼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 안주인으로 돌아온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 이번 대통령 취임식 때도 참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옷차림이 큰 시선을 끌었습니다. 네. 패션 전문 잡지 보그, CNN, 영국의 BBC가 보도한 내용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자, 먼저 BBC는 그 21일 대통령 취임식에 멜라니아 여사의 의상에 관해서 날카로운 재단, 뾰족하고 아주 높은 굽인 스파이크 힐, 그리고 모자를 통한 극적인 연출과 동시에 진중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이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날 멜라니아 여사가 입었던 코트가 군청색이었다고요. 저는 네. 검은색인 줄 알았어요.
예. 이날 그 멜라니아 여사가 모자, 코트, 굽이 아주 높은 하이힐 모두 짙은 군청색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네.
아마 멀리서 보면 이게 군청색인지 검정색인지 잘 구분이 잘 되지를 않을 정도였는데요.
네.
무릎을 덮는 긴 외투에 모자를 썼습니다.
네.
그 모자의 선이 아주 세련됐습니다. 이걸 보터 스타일이라고 하더군요.
네.
정수리 부분에는 마치 기둥을 아주 깔끔하게 자른 듯한 아주 평평한 선에서 바로 직각으로 꺾이고요. 낮은 모자 통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통에 크림색 밴드 띠를 둘렀습니다. 이 색 대비가 매우 강렬한데요. 그리고 모자의 챙은요. 눈에 그림자가 질 만큼의 뭐 좁지도 넓지도 않아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네.
이 모자 때문에 취임식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에게 입맞춤을 하려다가 모자챙에 얼굴이 막혀서 입을 맞추려다가 마는 입술만 쭉 내밀게 되는 순간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 모자 하나로도 개인의 취향과 메시지를 잘 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 코트하고 이 코트 안으로 보이는 상의도 눈에 확 뛰던데요. 아주 단정해 보였죠?
예. 자, 이날 입은 코트가요. 일단 허리 곡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몸에 붙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어깨 각과 마무리까지 역시 딱 떨어지는 느낌의 도시적인, 매우 도시적인 느낌이었는데요.
네.
뉴욕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 애덤 립스의 실크 울 코트였습니다.
네.
모자는 뉴욕의 모자 디자이너 에릭 자비츠가 디자인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그 코트 속의 상의, 코트에 감춰져서 취임식 때는 사실 볼 수가 없었는데요. 크림색의 블라우스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애덤 립스 뭐 비교적 덜 알려진 디자이너라고요.
네, 네.
이전에는 꽤 유명한 브랜드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취임식 때는 밝은 하늘색 코트를 입고 장갑도 꼈었습니다. 아주 우아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였는데요.
네.
그때가 좀 더 여성스러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옷의 브랜드가 미국의 대표적인 랄프 로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임기 동안에 유럽 브랜드를 선호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비주류 브랜드 옷을 입은 것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미국 경제 활성화라는 의미를 담았다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네.
자, 디자이너 애덤 립스 10년 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가 미국의 중소 패션 사업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이렇게 풀이를 한 거네요.
네네네.
그럼 스타일 자체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첫 번째 임기 동안 멜라니아 여사는 점점 더 구조적이고 군대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그런 의상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군청색에 날카롭게 접힌 실크 블라우스를 선택해서 왠지 거리감을 두면서도 권위가 있는 분위기를 강조했는데요. 뉴욕 타임스 패션 비평가 버네사 프리드먼 씨는 그녀의 스타일이 왕실의 가정교사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 영화 메리 퍼핀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모자도 그러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럼 가격은 또 얼마일지 궁금하네요.
예. 일기 그 퍼스트 레이디로 있었던 시절에 착용한 그 많은 의상들 수천 달러를 훌쩍 넘는 가격이었습니다. 이번에 입은 의상 역시 한 1200여 달러에서 9200 달러 선이라고 하는군요.
네. 자, 취임식뿐 아니라 또 무도회 패션도 관심을 끌었죠.
네. 자, 저녁에 무도회가 세 번 열렸는데요.
네.
프랑스계 미국 디자이너 에르베 피에르가 디자인한 흰색 실크 드레스를 첫 번째로 입었습니다.
네.
이 드레스는 검은색의 두꺼운 띠가 대각선으로 장식된 모양인데요. 이런 문양과 색상 역시 강한 스타일이 강조됐습니다.
네. 자, 부통령의 부인 옷은 어땠을까요?
네. JD 벤스 부통령의 부인 우샤 벤스 여사 오스카 들라렌타의 파스텔 핑크 코트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부인인 재클린 케네디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차림새였습니다.
네. 자, 취임식의 퍼스트 레이드 패션 알아봤고요. 패션 이야기 나온 김에 올해 패션 경향 좀 알아보죠.
네. 패션 업계에서는 미용과 웰니스 추세가 올해 매우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패션 전문 잡지 보그가 전망한 내용인데요. 일단 웰니스라는 말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을 통합한 그런 용어입니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서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상태나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병이 없다는 것을 넘어서 균형 잡힌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네.
웰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런데 웰니스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그 실천을 통한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웰빙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상태로 뭐 궁극적인 최선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웰니스로 웰빙 하는 거네요.
그렇게 되네요.
네. 네. 그런데 패션업계에서 웰니스라면 어떤 걸까요?
네. 자, 전문가들은요, 올해의 그 뷰티 트렌드를 웰니스의 부상, 뭐 메이크업에서의 개별성, 제품 안전에 관한 관심 증가, 이 세 가지를 주요 주제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웰니스 분야는 세계적으로 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만 연간 10%씩 커져서 그 규모가 4,80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성장하고 있나요?
요즘 차세대 보충제가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차세대 보충제라는 말이 또 낯선데요.
네.
기존의 그 영양제를 먹지 않습니까? 네. 영양제, 먹는 영양제. 그런데 이 몸에 붙이는 건강 보충 제품들을 차세대 보충제라고 합니다. 이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선호도가 더 높습니다.
네.
웰니스는 체력을 관리하는 체력 단련, 피부 관리, 심지어 문화적 협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피부를 좀 더 젊게, 노화를 늦추기 위한 피부 관리 브랜드들은 이 웰니스 클럽과 함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거나 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의 화장품 회사 로레알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이 두 곳이 협업을 해서 미용, 교육, 문화적 풍요를 결합할 수 있는 경험을 소비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참 가능하군요. 그럼 올해 이 메이크업, 화장은 어떻게 유행할까요?
네. 개성을 강조하는 개별성, 최대주의, 그러니까 화려함을 강조하는 게 주목받고 있고 유행이 될 전망이랍니다.
네.
아주 독특하고 감각적인 화장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강렬한 빨간색을 메이크업이나 피부관리 제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브랜드들이 관련 신제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소비자들은요, 제품 안전도 아주 꼼꼼하게 따지더라고요.
네네.
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젊은 층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네. 민감한 피부를 위한 자극이 없는 그런 제형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 제품 성분 검색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젊은 층은요, 자기 관리의 핵심 요소가 휴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기성세대와는 다른 점입니다.
네.
그 의도적으로 일부러 휴식을 위한 그 침대 관련 제품, 그러니까 피부와 모발까지 생각하는 침구와 화장품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네.
또 수면 관광이라는 것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AI로 강화된 수면 환경, 개인 맞춤형 휴식 프로그램, 향기 치료 같은 럭셔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자, 멋지고 마치고 끝으로 건강 관련 LA 산불로, 캘리포니아 산불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 문제 간단히 좀 살펴보죠.
네. 일단 불이 나면요. 이렇게 네. 큰 불이 나면 여러 위협이 존재합니다. 직접 화상을 입는 것 말고도요. 일단 연기와 유독가스로 질식사하는 경우도 많고요. 연기와 유독가스를 이렇게 마시게 됨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건강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화재로 인해서 그 온도가 올라가는 고온 환경, 열사병과 탈수를 초래할 수 있고요. 또 산불로 인한 구조물 붕괴, 전선 손상, 화학물질 유출 등의 위험이 더해져서 감전사고나 폭발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네.
이것 말고도 환경오염이나 야생동물의 이동 증가로 인한 사고도 있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 및 외상, 그리고 연기로 인한 가시거리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도 올라가고요.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산불이 났을 때는 대피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놓고 또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정부의 지침을 반드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 산불로 발생한 연기 어떤 피해가 우려될까요?
네. 자,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의 보도 내용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번 그 캘리포니아 LA에서 발생한 그 산불 연기에는 PM2.5라고 하는 아주 미세한 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입자의 크기가 머리카락의 70분의 1 크기 정도니까요. 너무 작습니다. 인간의 호흡 작용을 담당하는 폐로 깊숙이 들어가서 또 혈류로도 침투할 수 있어서 치명적인데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기침도 할 수 있고 호흡 곤란이나 천식 악화를 유발할 수 있겠는데 장기적으로는 심장마비, 뇌졸중, 폐암, 치매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특히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공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해마다 약 700만 명에 달하는데요. 특히 그 미세먼지 농도 2.5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환경 건강 위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산불 연기로 인한 문제 더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해당 지역의 대기 오염도 크게 악화했다고 하는데요.
네.
산불 연기가 이렇게 건강에 해로운 이유가 단순히 나무만 타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네.
정말 많은 건물과 집들이 불에 탔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전자제품, 가정용 화학제품 뭐 다양한 물질도 함께 타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유해 화학물질, 독성 입자가 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런 입자들은 호흡기 문제뿐 아니라 신경계 또 심혈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산불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가능한 한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단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죠.
만일 그 지역 당국에서 대피 명령을 내린다면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동차로 이동할 때는 자동차의 내부 순환 모드로 설정을 해서 외부의 공기가 자동차 안으로 들어오는 거 차단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쓰는 거 중요합니다. 그 실내 공기 관리도 중요한데요. 창문과 문을 닫아서 외부 공기 안으로 들어오는 건 맞고요. 공기청정기나 고성능 필터를 사용해서 실내 공기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또 더불어서 실외 활동 줄이고요. 특히 운동 같은 격렬한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수시로 공기질 확인하셔서 생활에 맞게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네. 산불연기는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들으신 대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연기 노출 최소화하고 또 건강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여행시 여기까지입니다. 조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if, if, if는 조건이나 가정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미국인들은 if절을 사용해 완곡하게 충고나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if 가정법을 이용한 조언화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se days, I eat almost all of my meals at home.
요즘 저는 거의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So, I cook more, and I have a lot of leftovers.
그래서 요리를 더 하죠. 그리고 남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Sometimes the leftovers stay in the fridge too long.
가끔 남은 음식이 냉장고 안에 너무 오래 있습니다.
This morning, for example, I was reaching for a container of oatmeal when my sister said,
오늘 아침 예를 들어 제가 오트밀이 들어있는 그릇을 꺼내려고 하자 제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ouldn't eat that if I were you. It's been sitting in the fridge for more than a week.
내가 언니라면 나는 먹지 않을 거야. 그건 냉장고 안에 일주일 이상 있었어. 영어에는 몇 가지 경고의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떤 건 직접적인 명령을 하고 또 어떤 건 간접적으로 조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간접적인 경고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I wouldn't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 화법은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If I were you, 이 구문은 영어에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은 화법인데요. if절에 동사 과거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정 또는 소망에 표현하는 것으로 현재로부터 시간상 멀리 떨어진 과거형을 씀으로써 그것이 현재의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끔 우리는 if절을 생략해서 구절을 짧게 만들기도 합니다.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 wouldn't work there. I've heard bad things about the place.
나는 그곳에서 일하지 않을 겁니다. 그곳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예문에서는 there과 I've 사이에 내가 당신이라면 이라는 if절이 생략됐습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에 대한 대답에서 구절 중간에 행동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I was thinking of going to the beach this weekend.
I wouldn't if I were you. It'll be crowded.
I was thinking of going to the beach this weekend.
나는 이번 주에 바닷가에 갈 생각을 했습니다.
I wouldn't if I were you. It'll be crowded.
내가 당신이라면 가지 않을 거예요. 혼잡할 겁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I was thinking of going to the beach this weekend. 난 이번 주에 바닷가에 갈 생각을 했습니다의 대답으로 I wouldn't 뒤에 go there이라는 말을 생략했습니다. go there이라는 말이 생략됐지만 문장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I wouldn't if I were you. 내가 당신이라면 그곳에 가지 않을 겁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wouldn't if I were you.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요. 가정법을 이용한 조언 화법 살펴봤습니다.
매일 아침 청취 가능한 비오의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비오의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